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듣고 계십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정규 프로그램을 보내드리지 못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량입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말도 인사드립니다. 건강하십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확산 사태에 따라 미국민의 95%가 자택 대기 상태에 이른 상황입니다. 이 정부는 무증상 감염자에 대한 우려와 또 대화와 호흡을 하는 동안에도 이 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다는 결과도 나온 상황에서 이 정부 차원으로 국민들에게 마스크를 쓸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마스크 사기란 하늘에서 별 따기입니다. 온라인으로 구매하려면 한 달 넘게 걸리고요. 이도 장담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만든 수제 마스크가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달구고 있습니다. 집에서 제작한 다양한 색상과 문양의 마스크들인데요. 이런 가운데 5일자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매우 이례적인 사진을 신문에 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고가의 광고란이 됐을 유력 일간지의 지면이 마스크 본으로 채워진 겁니다. 미국의 유력지로서 마스크 본을 그려넣은 건 역대 최초가 아닌가 싶을 만큼 낯설지만은요. 구독자들에 대한 배려가 엿보였습니다. 마스크의 실제 크기로 길이와 폭 등 자세한 수치와 바느질할 부분 등 누구나 천만 있으면 제작할 수 있도록 본을 그려넣은 것이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마스크 본 PDF 파일을 올려놓았고요.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는 어떻게 삼겹 마스크를 만들 수 있는지 직접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언론들이 마스크에 대한 기사를 일제히 보도하는 동안 이 마스크 착용법도 관심을 끌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신경 쓰지 않는다면 마스크를 써도 감염이 될 수 있으니 제대로 착용해서 감염증에 걸리지 말자는 취지인데요.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요. 마스크를 쓰기 전에 먼저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적어도 20초 동안 비누로 문질러야 바이러스가 죽습니다.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깨끗한 손으로 마스크 줄을 잡고 귀에 겁니다. 그리고 코와 턱까지 가려지도록 정돈합니다. 이렇게 쓰고 난 후에 외출하는 동안에는 절대 마스크 앞면을 만지지 않습니다.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스크를 턱 밑으로 내리고 말을 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권하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를 통해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를 중심으로 한반도 현안 살펴봅니다. 독자의 선택 그리고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VOA 이야기 미국사 그리고 미국 대학을 소개하는 지성의 산실을 찾아서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PGA 주요 세계 골프 대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비상사태에 따라 일제히 일정이 조정됐습니다. 마스터스 토너먼트를 여는 미국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과 미국 프로골프 PGA 투어, 미국 프로골프협회 PGA of America, 미국 골프협회 USGA, 영국 왕실골프협회 R&A, 유러피언 투어 등이 7일 새롭게 조정된 주요 대회 일정을 공동 성명 형태로 발표했습니다. 최근 몇 주간 전 세계 주요 골프 커뮤니티 대표가 모여 논의했다는 설명과 함께 말이죠. 가장 눈에 띄는 건 7월 16일에서 19일 열릴 예정이었던 149회 디오픈의 취소입니다. 2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1945년 대회가 취소된 이후 75년 만인데요. The Open Championship은 골프의 세계 4대 메이저 대회의 하나인데요. 영국의 골프 경기 단체 R&A, Royal and Ancient Golf Club 주최로 매년 7월 중순에 개최되는 골프 대회입니다. 이 4대 메이저 가운데 가장 역사와 권위가 있는 대회로 일반적으로 British Open 또는 The Open이라고 부릅니다. 올해 대회를 열기로 했던 영국 켄트 샌드위치의 로열 세인트 조지스 골프장에서 내년에 149회 대회를 개최하기로 한 겁니다. 당초 이달 9일에서 12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마스터스 대회는 11월 12일에서 15일로 미뤄졌습니다. 마스터스가 4월이 아닌 달에 열리는 건 1934년 이후 86년 만입니다. 미국 본토에서 열리는 다른 두 메이저 대회 일정도 조정됐습니다. 다음 달 예정됐던 PGA 챔피언십이 8월 6일에서 9일, 6월로 계획했던 US 오픈은 9월 17일에서 20일에 열립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코로나에 웃고 코로나에 울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전 세계 인구 상당수가 격리 상태에 들어가면서 오렌지 주스, 계란, 통조림 수프 등 일부 품목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사람들이 집에 갇혀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제빵 수요가 급증한 탓에 계란 공급이 딸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갑자기 계란을 찾는 수요가 급증하면서 일종의 병목 현상이 발생했다는 건데요. 또 미국 식품기업 캠벨 수프의 통조림 수프도 코로나 때문에 일부 비인기 품목까지 날개도 친 듯 팔리고 있습니다. 영국 BBC는 지난달 26일 오렌지 주스 선물 가격이 이달 들어 20% 이상 치솟았다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면역력에 좋은 음식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반면에 최근 미국에서는 유제품을 대량 구매하던 대형 식당과 학교, 호텔 등이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일제히 문을 닫자 우유 수요가 크게 줄었고 이로 인해 유제품 가격이 폭락하면서 낙농가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우유를 내다버리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최근 거래되는 우유의 선물 가격은 지난 2016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가격인 100파운드당 13달러 수준으로 떨어졌고 치즈 선물 가격 역시 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VOA 방송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한 주간 가장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을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입니다. 김영규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이번 주에는 또 독자분들께서 어떤 기사들을 가장 많이 보셨을까요?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식들이 계속해서 한 주간 독자들의 눈길을 가장 많이 끌었습니다.
네.
중국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인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관련 소식들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기사는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만 명을 넘어섰다는 소식입니다. 미 존스 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4시 15분 기준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는 1,94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월 29일 미국에서 첫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가 나온 지 38일 만으로 사망자가 1,000명을 넘긴 때로부터 13일 만에 10배로 증가한 겁니다.
예, 이 미국의 사망자 수가 이탈리아하고 스페인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누적 확진자도 40만 명에 육박하는데 전 세계 확진자의 25%에 해당됩니다.
네.
미국에서도 뉴욕 주가 확진자와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경제난까지 우려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의회가 대규모 추가 부양책 마련에 나섰다고요?
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6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대응을 위해 1조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인의 개인에 대한 추가 현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등 계속해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의료 부분에 대한 지원이 최우선 순위를 차지해야 한다면서 새 법안 마련의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백악관에서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는 미국민을 잘 돌볼 것이라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전쟁이나 대공황과 같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한인들, 한인사회도 코로나 바이러스 타격이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주와 인근 뉴욕, 뉴저지주까지 포함하면 사망자 수는 6천 명에 달하며 뉴욕시 도심권 인구 2,100만 명 가운데 25에서 40만 명으로 추산되는 한인들도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의 한인의사협회장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내 한인사회도 타격이 크다며 의사들이 한라인 개설 등 특별 대책팀을 꾸려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현지 뉴욕 한인의사협회장은 VOA에 공식적인 한인 확진자와 사망자 규모는 알 수 없지만 한인사회 역시 안타까운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과거 9.11 테러 사태도 겪었지만 지금은 그보다 훨씬 심각한 전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욕과 뉴저지 등 3개 한인의사단체가 연합해서 지난주 특별 대책팀을 만들었다고 전했습니다. 한라인과 웹사이트 개설을 통해 한인들에게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한편 원격 진료, 증상자 관리와 추적,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회장은 뉴욕시와 주 정부가 지원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의료진이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 의사들이 마스크 하나 갖고 일주일을 쓰거나 감염되는 의사와 간호사들도 적지 않은 등 장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6일 뉴욕의 할렘병원 센터 의료진은 병원과 당국에 개인 보호 장비를 충분히 공급해달라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N95 마스크 한 장으로 12시간 근무를 5회 이상 감당해야 한다며 보호 장비에 조속한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이현지 회장은 일부 한인단체와 한국총영사관이 마스크 수천 개를 기증했지만 상황이 여전히 열악하다며 정부의 더 많은 지원과 시민들의 기부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저희가 여러 번 전해드렸지만은요, 이 뉴욕의 병원들 뭐 그야말로 전쟁터라고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뉴욕시의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레지던트로 일하고 있는 의사 김모 씨는 지난 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병원이 전쟁터 같다고 전했는데요. 김 씨는 자신이 일하는 병원 입원 환자의 90%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로 이 중 95%가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다며 무척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방호복과 보호 마스크를 쓴 채 힘겹게 말하는 김 씨는 피곤한 모습이 역력해 보였습니다. 미국 경제의 심장부인 뉴욕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전 세계로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데 일본은 뭐 이제야 코로나 바이러스 긴급 사태를 발동했죠?
네, 일본 정부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 사태를 발령했습니다. 일본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고된 지 한 달여 만의 일인데요. 너무 늦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아베 총리는 7일 오전 자문위원회 동의를 얻은 후 중위원과 참의원 운영위원회에 출석해서 이 같은 결정을 밝혔습니다. 긴급 사태 해당 지역은 도쿄도와 지바현 등 수도권, 그리고 오사카부, 후쿠오카현 등 7개 지역이며 바로 혈역이 발생해 다음 달 6일까지 유지됩니다. 아베 총리는 긴급 사태가 발령돼도 다른 나라들처럼 도시 봉쇄는 할 수 없고 또 필요도 없다면서 일본 국민들에게 침착한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 긴급 사태 선언과 함께 사상 최대 규모인 1조 달러 규모의 긴급 경제 부양책도 결정했습니다. 이는 일본 국내 총생산 GDP의 20%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는 정부의 결정이 너무 늦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감염자들 외에 일본에서 처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 2월 중순이었습니다. 그동안 야권을 중심으로 긴급사태 선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아베 정부는 긴급사태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긴급사태를 선언할 경우 경제에 끼칠 영향을 우려했다는 관측입니다. 하지만 최근 며칠 하루 30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자 더는 미룰 수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 발표에 따르면 7일 오전 기준 일본의 누적 확진자는 약 4천 명, 사망자는 92명입니다.
자, 북한은 어떨까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실태를 감추면서 주민들의 집단 감염 위험을 계속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죠?
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확진자가 없다고 주장하는 건 인권 침해이고 외부 선전보다 자국민의 안전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안 그래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는 북한의 발표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요.
전 세계가 공중보건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코로나 청정국 행세를 하는 건 자국민뿐 아니라 이웃나라까지 위험에 빠뜨린다는 비판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북한의 내부 상황을 직접 경험한 전 외교 당국자들은 북한의 주장을 지나친 과장으로 일축합니다. 영국의 초대 평양주재 대리대사를 지낸 제임스 호 박사는 VOA의 감염증 발병 초기에는 많은 나라가 위험성과 심각성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감염 사례가 전혀 없다는 북한의 주장은 중국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비현실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2001년 영국 대리대사를 맡아 평양 대사관 개설을 주도했던 호 박사는 북한에 확진자가 없다면 국경 봉쇄를 비롯해 마스크 착용과 당국 차원의 지시와 통계 등에 대해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현재 환자는 없다면서도 격리된 인원이 500여 명이라며 코로나 사태가 세계적으로 종식되기 전까지 국가 비상 방역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달 27일까지만 해도 전국 격리 인원이 2,280여 명이라고 밝혔는데 지난 일주일 사이 1,780여 명이 격리 해제됐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태평양의 소규모 섬나라 10개 나라와 아프리카 3개국을 제외하면 북한과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예멘이 아직까지도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소위 청정국이지만 대부분 환자를 숨기고 있거나 진단검사 역량이 부족해서 검진하지 못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이런 이 감염자가 없다는 주장, 북한이 주민 건강보다는 정권의 권위 또 위신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이런 지적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김정은 정권은 다른 나라와 달리 질병을 통제할 역량을 갖고 있음을 과시하려는 게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열악하고 자금난에 시달리는 북한의 보건체계를 공개적으로 노출하길 꺼려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북한은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사회주의식 보건정책이 빛을 보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3일 게재한 논설에서 전 세계가 악성 비루스 감염증의 피해로 인한 대혼란 속에 빠져 전전긍긍하고 있는 때에 북한 내에서는 단 한 명의 감염자도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세계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보건제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 지도부가 사실을 전달하는 대신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정보를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정권의 입맛에 맞춘 발표가 자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축소 발표하는 건 북한 내부에서 심각한 보건 문제를 일으킨다는 설명입니다.
예, 또 이런 감염 실태 은폐가 단순히 정권의 체면을 세우려는 선전으로 끝나지가 않고 북한 주민을 코로나 사각지대에 가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확진자가 없어 더 걱정이라는 목소리가 의료인들뿐 아니라 인권 전문가들 사이에서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김정은과 북한 정부는 국가의 결함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부인해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그 결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하는 대신 주민을 죽게 내버려둔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낙원이라는 비현실적 이미지를 계속 덧붙이기 위해 쓸데없이 질병에 걸리고 팬데믹, 즉 세계적 대유행에 굴복한 것처럼 자국민을 꾸짖고 있다는 겁니다.
자, 북한이 제대로 된 검사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이런 의구심도 나왔죠.
그렇습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북한은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역량을 갖추지 못했음이 분명하다면서 다른 나라의 감염증 치료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으면서도 감염자가 없다고 부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정보를 차단하고 있고 이 같은 검열은 공중보건 비상사태 속에서 인명을 희생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북한이 대외적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실태를 감추지만 대내적으로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감염증 발발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과도할 정도로 대처한다는 진단도 있습니다. 호 박사는 평양 주재 당시를 회고하면서 북한은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언제나 중대 조치들을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와 비교해 빈약한 보건체계와 대체로 낮은 감염 저항력 때문에 질병 확산 방지는 북한에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관련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고 방역 장비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스스로 빗장을 건 채 강력한 의지만으로 선진 의학과 과학기술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게 북한을 직접 상대했던 외교관들의 지적이 나옵니다. 2011년 북한을 방문해서 북의 대북 인도적 지원 계획을 논의했던 킹 전 특사는 북한의 보건체계가 팬데믹에 대처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점이 문제라고 우려했습니다. 호흡기와 개인 방호장비 등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료진의 감염률과 사망률도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북한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위기 속에서 보여주는 행동들 심각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인데요.
네, 로버트슨 휴먼라이츠 워치 부국장은 기적과도 같이 감염자가 없다는 우스꽝스러운 주장을 계속함으로써 북한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인권 침해를 하고 있다며 그중에서도 비폭력적 범죄로 수감된 이들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높은 구금시설에서 석방하지 않는 게 가장 중대 사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UN 인권최고대표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수감자들 사이에서 확산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들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지만 북한은 이러한 지침을 무시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WHO는 지난 23일 각국의 교도소 방역대책 강화를 촉구하면서 수감자와 교도소 직원들을 위한 보건 지침까지 내놨습니다. 미첼 바첼레트 UN 인권최고대표도 지난달 25일 발표한 성명에서 수감시설 내 발병 소지를 우려하면서 세계 각국에 충분한 법적 근거 없이 감금된 정치범 등을 석방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샘 브라운백 미국 국무부 국제종교자유 담당 대사는 지난 2일 언론 브리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해 북한과 중국 등을 향해 종교적 수감자의 석방을 공개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북한은 주민들이 적정 수준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권리를 이미 조직적으로 침해했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은 이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통제에서 탈출하는 탈북민들이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할 때까지 당국의 팬데믹 은폐는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도 인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보건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투명성 없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욱 비효율적이 된다면서 북한인들은 감염증이 얼마나 퍼졌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검열은 사실을 알리지 않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정보 은폐를 담당한 관리들을 부패시킨다면서 정치 논리 때문에 건강권과 생명권이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독자의 선택 마지막 기사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 다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미국 등 전 세계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과 대응에 알아봤고요. 이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청정국이라고 주장하는 북한에 대해 전문가들이 비판하고 우려하는 이유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독자의 선택 김영규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듣고 계십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정규 프로그램을 보내드리지 못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동부 리치몬드에 거주하고 있는 소피아 린 씨의 네 번째 사연 들어보시죠.
버지니아 리치몬드에서 거주하는 탈북 여성 소피아 린 씨의 집.
Hi, how are you? 잘 지냈어? Hi, where's your mom?
아, 오늘 뭐가 많아요.
뒷마당에서 요란한 소음이 들리는데요. 소피아 씨의 남편이 열심히 잔디를 깎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 오늘 무슨 잔치하는 날인가 봐요.
아, 우리 집 처음 왔어요.
처음이죠.
소피아 씨는 마당 한켠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 준비에 땀을 뻘뻘 흘립니다. 오늘은 대학교 내 식당 메뉴와는 전혀 다른 특식을 만들고 있는데요.
조개살하고 풋고추하고 무오리, 검정버섯 매워가지고 미국 사람들 먹으려고 했어요.
아, 오늘 미국 사람들 와요?
네.
무슨 날이에요?
로마 사람이.
아, 음식을 직접 다 손수 준비하시나 봐요.
드셔봐요.
이게 조개살? 아,
네.
뜨거!
너무 맵죠?
맵네요.
집안의 주방에서는 소피아 씨의 탈북자 친구와 가족이 역시 요리의 한창입니다.
시동생. 요리를 엄청
잘해요.
진짜 요리사예요. 음식을 하면 맛이 없게 나오는 음식이었고 인디안 음식, 이태리안 음식, 음식을 진짜 잘해요.
지금 몇 인분 준비하시는 거예요?
한 50명?
인력을 총동원해 마련하는 특별한 만찬 행사. 소피아 씨가 최근 시작한 부업에 관심이 있는 지인들을 초대해 잔치를 열었습니다.
손님 자주 치르세요?
가끔.
가끔? 가끔 얼마나?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두 번.
1년에 한두 번 손님 치르는 날이 오늘이네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면 꼭 어디 음식점에서 주문한 음식 같겠어요. 손님 왔다. 놀라셨어? 드디어 손님이 오셨어요.
하나 둘 모이는 방문객들. 소피아 씨의 작은 단독 주택이 어느새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Hey guys, you need to take off your shoes.
뒤돌아보면 보이는 30대 탈북 여성 소피아 린 씨. 지금은 환영받는 사람으로 또 사람들을 대접하는 후덕한 여성으로 미국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지만 정착 초기 누구도 불러주는 사람 없는 외로운 탈북자였다고 말합니다. 탈북자이기 때문에 받았던 눈총과 차별은 미국 내 한인사회에서도 존재했고 마음에 상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꿈을 꿀 수 있는 곳에 왔다는 사실, 바로 희망이라는 힘.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소피아 씨는 배고픔 때문에 탈북을 결심한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도 북한에서는 아주 철저하게 사는 스타일이라가지고 우리 담당 보이지 너원이 절 보고 이 북한의 여자 90% 다 달아나도 너는 안 달아난다. 이 정도로 저를 믿고 신임했었어요. 사회생활 내가 잘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고 뭐 뭐랄까? 하여튼 뭐 그런 경찰을 보기에 내가 그 정도로 신임 받고 살았으니까. 우리 그 담당 지도원이랑 그런 거 뭐 일이랑 있으면 심부름도 해주고 뭐 서류 같은 거랑 해주잖아요. 그럼 확실하게 뭐 빈틈이 없이 살았죠. 근데 어느 날에 그런 충격이 팍 오더라고요.
19살에 장사를 시작했고 사회생활도 꽤 잘했던 소피아 씨가 탈북한 이유. 북한의 한 병원에서 작지 않은 책임을 맡았던 소피아 씨가 깨달은 건 북한에선 성공을 꿈꿀 수도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무리 공부 잘하고 뭐 똑똑하고 어찌가 해도 발전 못해요. 그게 북한 사회의 첫 번째 시대니까 그 땅에서는 성공할 확률이 그냥 100%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많이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던 인연과의 이별은 슬픔 이상의 충격이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로 성분이 달랐던 연인과 헤어지고 당시 마음의 상처와 충격이 20대 초반의 소피아 씨에게 조국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랑도 중요하지만 사랑보다는 내가 이 나라에서 내 피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그 어떤 발전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북한에 내가 북한을 도망쳐 왔지만은 북한에서 나를 버린 거예요. 따지고 나면 왜냐면 북한에서 그렇게 토대요 뭐요 솔직히 말해 내 같이 나온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거예요. 내처럼 이런 토대 조건으로 북한의 상황을 파괴 못하는 해서 그런 이유로 나온 사람이 제 생각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북한이 그게 지금 몇십 년 지난 이후까지 그 뭐 얼굴도 보지도 못한 그 중조 할아버지는 뭐 토대 하나 때문에 차별하잖아요. 북한에서 같은 민족이며 제 나라 사람을 토대라는 조건에서 차별하는 거잖아. 거기서 사는 삶이 보람이 없잖아. 활기가 있어요. 아, 내 뭔가 해서 이거 성공해서 아, 내 이거 대학 공부 졸업해서 내 기자가 된다 뭐 이런 꿈 있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 북한에서 그런 토대 그런 문제를 많이 안 그래도 하면 제가 안 왔을지도 몰라요. 그 당시 뭐 북한에서 못 먹고 못 살고 이런 것도 아니랬거든요.
참을 수 없는 또 다른 사건.
우리 엄마가 이렇게 장사를 했었거든요. 라진 장사를 다녔는데 그 라진 장사를 시당 책임비서죠. 그 사람이가 우리 물건을 몽땅 뺏었어요. 그냥 법이 따로 없어요. 제 지금은 모르겠지만 제가 나올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거 북한말로 하면 창친다 해요. 딸들이 창을 치면 시당에 갔다 그 물건을 넣잖아요. 그러면 앉아요. 문 앞에 가서 시당 책임비서 만나게 해달라고 기다려 3일 동안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3일 만에 우리 엄마가 이게 단식 그걸 하니까 쓰러진 거예요. 그 시당 앞에서 쓰러져서 누구 우리 엄마를 업고
국민의 소유를 강제로 빼앗는 이 나라를 내 손으로 바꿀 수 없다면 차라리 떠날 결심을 한 겁니다. 소피아 씨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미래도 엄마와 다르지 않을 거란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게 자신이 행복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이유였고 그 길로 짐을 꾸렸습니다.
처음에 집에서 동생하고 작별 인사 다 했어요. 그리고 동생이 앉아 울고 막 못 가게 한 거 잡더라고요. 나는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 앞길을 막지 말라. 내 가다가 죽는 한 있어도 성공하기 전에는 뒤를 돌아 안 보니까 잡지 말라 해서 내 동생을 끝까지 물리치고 왔어요.
동생을 뒤로 하고 시집간 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갔던 소피아 씨. 동생에게 그리고 언니와 형부에게는 작별이라도 고했지만 어머니에겐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두만강에 살얼음이 얼었던 2004년 11월, 소피아 씨는 지인과 함께 중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소피아 씨는 마음의 상처를 안고 가족과 조국을 등지고 중국에 넘어온 지 1년 반 만에 한국 내 기독교 단체의 도움으로 제3국으로 넘어갈 수 있었고 그곳에서 미국행을 결정했습니다. 소피아 씨는 태국에서 만났던 한 선교사가 미국이란 나라에 한번 꼭 가보고 싶었다고 말했던 것이 자신의 미국행에 영향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어차피 뭐 내 삶의 모든 걸 다 포기해요. 집도 가족도 뭐 사랑도 뭐 그 다 포기해요. 내 삶, 내 목숨까지 포기하고 이제 일단은 탈북하면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 그 목숨까지 다 포기하고 딱 길을 떠났는데 뭐 무서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선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떤 나라에서도 살아갈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희망을 읽는 사람들 들어보셨고요.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이죠.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39부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 재임 시기.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1893년 대통령으로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미국이 경제 불황으로 들어서는 어려운 시기에 다시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기업들이 도산하고 수많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산업군이라는 항의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새로 조직된 산업군 가운데 하나는 제이콥 칵시가 이끌었습니다. 제이콥 칵시는 국회의사당에서 항의 성명서를 낭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이콥 칵시가 이끄는 산업군은 강력히 항의하며 앞으로 밀고 나갔고요. 경찰은 이를 반란으로 규정했습니다. 제이콥 칵시를 포함한 몇 명의 산업군들이 체포됐습니다. 판사는 공공시설에 침입한 혐의로 제이콥 칵시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칵시는 20일 구류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도자인 제이콥 칵시의 발이 묶이자 산업군은 방향을 잃고 흩어졌습니다. 산업군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제이콥 칵시의 산업군이 일으킨 사회적 경제적인 저항 정신은 사람들에게 쉽게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항의 시위와 파업이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시카고에서 철도 차량을 제작하는 회사인 풀먼사에서 파업이 일어났습니다. 풀먼사는 조지 풀먼이 창업한 기업으로 미국 철도의 전성기인 1800년대 중반부터 철도 차량을 생산했습니다. 풀먼사의 파업은 미국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 회사의 사주인 조지 풀먼은 자신의 회사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살고 있는 기업 도시의 소유주이기도 했습니다. 이 기업 도시에 있는 상점과 집들은 물론이고 학교나 도서관들까지 모두 조지 풀먼이 주인이었습니다.
1893년에 경제 불황이 시작되자 조지 풀먼은 회사의 인력을 감축하고 남아있는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을 삭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소유한 기업 도시에 있는 건물 임대료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조지 풀먼은 경제 불황에 임금까지 삭감됐으니 임대료를 내려달라고 항의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해고했습니다.
1894년 봄, 노조 위원장 한 명이 조지 풀먼의 도시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미국 철도 노조 위원장인 유진 뎁스였습니다. 조지 풀먼은 처음에는 풀먼사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4천여 명의 근로자들이 노조에 가입했고요. 새 노조원들은 풀먼 회사에 대한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미국 철도 노조에서는 풀먼사 노조원들의 결정을 지지합니다. 풀먼사 노조원들은 자동차나 열차 만드는 작업장에서 일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풀먼 노조원들의 파업으로 6만여 명의 철도 근로자들이 파업에 돌입했고 20개의 철도가 폐쇄됐습니다.
미국 철도 노조 위원장인 유진 뎁스는 처음에는 이 파업을 평화롭게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진 뎁스는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파업을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철도 회사들은 연방 정부에 군대를 출동시켜 파업을 진압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파업을 진압하기 위해 군대가 출동하려면 해결해야 할 법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 헌법은 주정부가 요청하지 않는 한 연방정부군을 출동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도 연방정부군의 출동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철도 회사들의 요청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결국 연방 우편법에 근거해서 파업이 일어난 시카고에 연방 정부군을 출동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연방 정부는 우편물을 운반하는 열차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연방 정부군을 출동시켰습니다. 연방 정부군이 도착하면서 폭력이 더 확대됐습니다. 미국 철도 노조의 지도자들이 모두 체포됐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일어났던 철도 노동자의 파업은 끝났습니다. 폴먼사의 파업은 이렇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했습니다. 노조들은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풀먼 노동자들의 파업을 진압하기 위해서 연방 정부군을 이용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농민들과 서부 개척민들은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은화 사용을 반대했다며 공격했습니다. 대다수 미국인들은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경제 불황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비난했습니다.
1890년대에 미국은 통화제도를 둘러싸고 분열됐습니다. 근본위 제도만을 사용할 것인가, 근본위제와 은본위제를 병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는데 이 문제는 1896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민주당 출신이었습니다. 1896년에 민주당원들 대부분은 은본위 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일부 서부와 남부 주들에서 당권력을 획득하고요. 클리블랜드 대통령을 민주당과 국민의 배신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클리블랜드가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걸 바라지 않았습니다.
공화당도 금과 은 문제로 분열됐습니다. 서부에 은광이 있는 주 출신 의원들은 정책에 불만을 품고 공화당을 이탈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비오의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학을 찾아가 보는 시간입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프린스턴 대학교 소개합니다. 박영서 기자입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서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동부 명문 사립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 하나인 프린스턴 대학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초기 개교 이념은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젊은이들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개교 150주년을 맞은 1896년에 당시 우드로 윌슨 교수가 기념식에서 국가를 위해 이바지하는 대학이 되자고 연설하면서 이게 프린스턴 대학교가 추구하는 교육 이념으로 정립되는데요. 프린스턴은 개교 250주년을 맞이한 1996년에 이를 더 확장해서 국가와 전 인류를 위해 헌신하는 대학이 될 것을 선언합니다. 이후 이 선언문은 모든 프린스턴인들의 실천 이념이 되고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2018년 신입생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요. 무려 3만 5천여 명이 학부를 지원해서 이 중에 1,900명 정도만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지원자의 5.5%만 입학 허가를 받는 아주 높은 입학 경쟁률을 보인 건데요. 38년간 대학 진학 상담과 교육을 해온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의 도움말 들어보시죠.
입학 사정에 있어서 균일하게 정해진 원칙에 따라 심사하지는 않지만 대전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프린스턴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둘째는 대학 공동체에 기여할 자질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는 것입니다. 대개 선발되는 학생들은 각 고교에서 상위 10%에 속하는데요. 학업에서의 우수성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학생의 다양한 환경, 특별한 재능이나 활동 경험, 자신의 재질을 발휘할 수 있는 열정도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남보다 불우한 환경에 있더라도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힘껏 학교 생활을 한 모두에게 기회를 준다는 말입니다.
이 프린스턴 대학교에는 프리세토리얼 교육제도라는 아주 독특한 학문적 전통이 있다고 하네요.
네, 이 교육 혁신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학사 운영 방식을 도입한 것입니다. 대형 종합대학교 안에 여러 개의 소형 칼리지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교수와 학생들 간의 긴밀한 이해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것인데요. 학생들이 교수의 강의에 일방적으로 주의 교육을 받고 교과서 내용을 암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교실의 주역이 되어 교과목 학습 내용과 자신이 연구한 내용들을 교수와 대화하고 토론함으로써 학문을 터득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3학년부터는 되도록이면 학생들의 적성과 교육 배경, 취향에 따라 스터디 그룹이 만들어지고 이 스터디 그룹은 졸업할 때까지 담당 교수의 지도 감독하에 그 주간의 강의 내용과 활성된 독서물에 대한 토론 발표, 또 지도 교수와 1대1 의사발표 기회가 주어집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또 다른 특징이라면 아너 시스템, 시험 무감독 제도를 실시하는 대학이라는 겁니다. 어떤 제도인지 손승호 씨로부터 좀 더 자세한 설명 들어보시죠.
네, 이 아너 시스템은 양심에 맡겨 자율적으로 시행한다는 뜻인데요. 시험 기간에 교수가 들어와 시험 문제만 내주고는 특별한 질문이 없는 한 자리를 비워주고 시험이 끝날 시간에 들어오게 됩니다. 시험 부정예를 하던 안 하던 학생의 정직성을 신뢰한다는 의미에서 1893년부터 지금까지 120년 이상 지켜주고 있는 프린스턴의 자랑스러운 전통인데요. 시험이 시작되면 모든 학생들이 시험지에 프린스턴의 명예를 위반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서약하고 서명합니다. 프린스턴에서 시작된 이 아너 시스템은 아이비리그 모든 학교들도 받아들여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팀클럽도 프린스턴의 독특한 자랑거리라고 하는데요.
네, 이 팀클럽은 1879년부터 시작됐는데요. 각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고 고유한 음식을 맛보는 동시에 전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또한 각 1인 클럽에 소속된 재학생들은 졸업 동문들과도 평생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기회를 갖기도 하는데요. 현재 11개 1인 클럽이 있는데 2학년 봄학기부터 가입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개 1인 클럽은 3, 4학년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죠. 하지만 6개는 성적과 경력별로 우수한 학생들만 가입할 수 있도록 아주 엄격한 가입 절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프린스턴 학생들이 소개하는 이팅클럽 얘기도 들어보시죠.
저는 거의 매일같이 여기 와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팅 클럽을 정말 좋아하고 즐깁니다. 여기서 공부도 하고 배고프면 언제고 좋아하는 음식도 먹을 수 있습니다. 공부하다가 지치면 다른 친구들과 게임이나 운동을 즐기기도 하죠. 여기 있으면 꼭 집에 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Being a member of the club, it's definitely like being
이팅 클럽 회원이 된다는 건 마치 가족이 됐다는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제가 꼭 필요한 구성원이 됐다는 것이고 나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제가 속한 클럽이 나아갈 방향과 클럽의 색깔을 만들어 가는데 제 목소리가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게 되거든요.
그런가 하면 프린스턴 대학교도 예일대학교처럼 기숙 대학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말입니다.
기숙대학 제도라는 것은 레지던셜 칼리지 시스템인데요. 프린스턴의 레지던셜 칼리지는 6개가 있습니다. 이런 기숙대학 제도 개념은 원래는 영국의 케임브리지와 옥스퍼드 대학교의 칼리지 시스템인데요. 1902년부터 1910년까지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위드 로이슨 총장이 이를 미국 세력의 실정과 여건에 맞게 프린스턴에 접목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작은 대학교가 주는 가족 같은 분위기와 대형 대학교의 환경 그리고 시설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각 기숙 대학에는 약 500명 정도가 거주하는데요. 대형 식당, 도서관, 커피하우스, 극장, 컴퓨터실 등 독자적인 부대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서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교수진 중에 가족과 함께 들어와 상주하고 감독하는 사감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요. 4학년 학생들이 조교로 감독하고 또 카운셀러로 후배들의 학과 공부와 대학생에 필요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프린스턴 대학교의 위상 한번 알아보죠. 프린스턴 대학교는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지 2019년 자료에서 하버드, 예일, 컬럼비아, MIT 등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영국에서 매년 타임스지가 선정하는 세계 최우수 대학 순위 조사에서도 이 프린스턴은 늘 10위권 안에 드는 학교입니다. 프린스턴은 현재 생존하는 동문만 9만 3천 명이 넘습니다. 국가와 전 인류에 헌신하는 대학교라는 이념답게 각계각층의 저명한 인물들을 배출해냈는데요. 우드로 윌슨과 제임스 매디슨 등 두 명의 미국 대통령과 10여 명이 넘는 연방 대법관, 그리고 1919년 윌슨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1936년에 유진 오닐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노벨상 수상자도 배출했습니다.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정치학으로 이 프린스턴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도 다른 아이비리그 대학들처럼 니드 블라인드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니드 블라인드 정책이 뭔지 이제는 익숙해진 분들 많을 텐데요. 능력과 재질은 있지만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학생들이 학업에 곤란을 받지 않도록 대학이 총체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책입니다. 니드블라인드 혜택을 받은 프린스턴 학생들은 졸업하면서 개인 빚이 전혀 없어서 마음 편하게 학교를 떠날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이 니드블라인드 제도의 혜택을 받은 학생이 재학 중 소요되는 모든 학사 경비는 장학금과 견해 근무 활동 등을 통해서 전액 충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졸업 시 학비 이용자에 대한 개인 빚이 전혀 없이 대학을 떠날 수 있도록 해주는 특혜 정책입니다. 올해 프린스턴 1년 수업료, 기숙사비, 또 재반 경비를 포함하면 6만 7천여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경비가 소요됩니다. 하지만 가정 형편이 어렵다 하더라도 실력과 자질을 겸비한 학생이라면 프린스턴 대학교에서는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됐네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아이비리그 대학교 소개해드리기로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오는 한 주도 알찬 기획으로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지금까지 장량희였습니다.